어려운 경제는 없다. 귀에 쏙쏙 박히게 경제를 읽어주는 내기의 경제읽기. 오늘도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가장 뭐 경제신문 1면에 나왔던 기사 꼽는다면 단연 홍콩 ELS 투자자 배상안 발표였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뉴스로 갖고 오셨어요.
네, 금융감독원이 이제 홍콩 ELS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하죠. 네. 이 상품 판매했다가 고객들에게 이제 대규모 손실을 안긴 은행과 이제 증권 사들 대상으로 해서 현장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 월요일에 이제 배상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피해 고객들과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화해를 하고 배상하고 이제 배상을 어떻게 할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참고서 가지고 요 기준 삼아 가지고 협상하세요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꼭 하라 이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각 사마다 이제 특수성이 있을 거고 고객에 따라서 이제 특수성이 반영이 될 텐데 이 배상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제 그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판매사들의 책임 인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이제 여기에다가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점수를 더하고 빼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불안전 판매를 저지른 금융사일수록 판매사 책임 인정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고령자거나 ELS 같은 이제 파생 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이제 투자자라면 네. 이분들은 배상 비율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금융권 종사자다. 그리고 ELS 경험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분들은 배상 비율이 네. 낮아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판매사 따로, 그 다음에 그 가입한 사람 따로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결국에 이제 최종 배상 비율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네. 금융감독원 예상으로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한 20에서 60% 수준에서 배상 받을 거다. 근데 다만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0%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분포 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배상 비율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금융사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불안전 판매를 저질렀는지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금융사가 나한테 불안전 판매를 저지르려고 할 때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좀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 이번에도 그럼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 이제 금감원이 조사한 것들 토대로 해서 전계좌를 전수조사하진 않았지. 지만 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요 정도면은 배상 비율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좀 사례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례들을 좀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이게 현장 조사 결과 하기 전에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시위에 나선 투자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 상품 설명 제대로 못 들었어요. 뭐 고령의 부모님한테 이런 어려운 상품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팔았어요. 뭐 계약서 직접 사인 안 했는데 제가 가입돼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아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얼마나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엔 절차가 그쵸. 잘 돼 있는데 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번 결과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사례들 제가 몇 가지 좀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일단은 이게 그 사례를 좀 이해하시려면 홍콩 ELS가 뭔지도 약간은 이해를 하셔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홍콩 ELS가 뭔지부터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네. 복잡한 상품인데 제가 정말 단순화시켜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홍콩의 주가 지수 H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네. 홍콩 항셍지수라고 하는데 이 H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에요.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상품을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딱 가입 오늘 가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H지수가 지금 100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3년 뒤에 H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저한테 약속한 수익률로 원금과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토막보다 더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5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이때부터는 주식에 투자 한 것이랑 똑같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근데 이제 그 주식 주가가 그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지 않잖아요.
반토막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다들 믿고 네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팔았겠죠.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홍콩 항셍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네. 이 집중적으로 팔았던 딱 3년 전 네. 2021년 1월, 2월 이때 H지수가 이미 고공행진을 막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곧 12,000까지 이제 올랐는데 지금 참고로 H지수가 몇이냐면요. 5,900 후반 한 이 정도 됩니다.
아, 반 이상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반 이상 떨어졌죠. 네. 그런데 이제 괘씸한 것은 네. 이 ELS의 상품의 구조상 제가 아까 떨어지면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손실을 보고 네. 많이 안 떨어지면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절대 팔면 안 되는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 은행이랑 증권사들이 이 기간에 홍콩 콩 ELS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만약 가입자라면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래 지금 들어가야겠다
더 올라갈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주식으로 들어가시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상품으로 하신 게 낫지 않겠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 많은 투자자들이 그 논리에 혹하고 넘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주식이랑 똑같이 ELS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면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투자를 하면 이렇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금감원 이제 수집한 사례 기역씨라는 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투자 성향을 분석을 했더니 고위험 상품에 절대 가입할 수 없는 투자자였어요. 네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장치들이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투자 성향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만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불가라고 나왔지만 네. 은행 직원이 이제 연극을 합니다. 가입이 불가하시네요.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그래도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녹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똑같이 그 말을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이제 투자자가 원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최종 가입을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좀 황당하죠.
이 투자 성향 분석한 자료 자체가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니은 씨 같은 경우에는요. 네. 2021년 6월에 이제 이 상품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바빠서 이제 은행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판매 직원이 니은 씨를 대신해서 투자 성향 진단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가입 신청서도 대신 썼고요. 서명까지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 ELS 같은 상품 워낙에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네. 대면 판매가 아니라면 이 상품도 녹취 꼭 반드시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이제 은행의 다른 직원이 니은 씨인 척 연기를 하면서 그걸 녹취를 합니다. 네. 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라고 녹취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조를 해봤더니 그 목소리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제 아무리 이제 좋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이렇게 열심히 마련을 해놔도 금융사들이 이런 절차를 교묘하게 지키지 않는 편법을 쓴다? 그러면 결국 이런 장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편법 얘기하셨지만 사실 불법적인 소지까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불법이죠, 사실. 네. 네.
은행 직원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까요?
방금 하신 질문을 네. 이제 불안전 사태가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왜 이유가 뭐예요? 라고 네. 하는 질문까지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만약에 은행에서 남북 통일을 KPI로 정하면 올해 안에 우리 직원들이 남북 통일이 이뤄낼 거다. 그러니까 재미로 하는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KPI라는 게 핵심 네. 성과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사곡과 채점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인사곡과 목표로 이 남북 통일을 제시하면 직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종교 수준인 거네요.
정말 심각하죠. 네. 근데 특히 네. 이제 금융사들은 이걸로 정말 나의 그 연봉이 정말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KPI라는 것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특정 시기에 이제 은행에서 이 상품 한번 우리 팔아서 인사고과 점수에 대폭 반영할 거야라고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이 이 상품을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은행은 이제 KPI를 볼 때 실제 고객 수익률이 아니라 약정 수익률 기준으로 점수를 줬다 뭐 이런 사례도 나왔었고 어떤 상품을 이제 특히 투자 상품 네. 그냥 예금이나 적금 팔았을 때보다 펀드라든지 ELS 팔았을 때 더 많은 점수를 준다 이런 구조의 이제 이 KPI를 가지고 있었던 은행들이 네. 이번에 보니까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좀 일부 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 KPI는 피상적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영업 행태를 이제 자체를 근절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KPI 고친다고 이게 정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에는 이 은행이 어떤 지령을 내리고 그 직원들이 모두가 다 같이 그 영업일선에서 막 이 불법까지 가면서 이런 판매 행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사실 해결이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계속 불안전 판매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제 뭔가 안전장치들이 계속 마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유명무실 만든 경우들이 지금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적발이 됐을 때 뭐 해당 직원과 금융사를 좀 엄벌한다든지 뭐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실을 좀 모니터링해서 자체적으로 좀 뭔가 내부 자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기능들이 하나도 만약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장치가 있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얘기하신 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까지 은행들의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단순히 뭐 업무상에서 뭐 이제 이 하이어라키 안에서 이런 작동이 안 된 것을 넘어서 은행에는 이제 어쨌든 뭔가 이 영업 일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그 위에서 이 경영 행태가 우리의 이제 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리스크로 작동할 수는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체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제 네. 이번에 좀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제 은행들이 속해 있는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이런 리스크를 감지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했냐 이런 것들 좀 따져봤을 때 네. 모든 안건에 작년에 봤더니 거수기 역할만 하더라. 찬성표만 던졌더라. 네, 근데 네. 특히나 이제 이 금융그룹 전반에 걸친 위험 요인은 이제 감시 통제해야 할 리스크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사실 사외이사들이 참여를 해요.
리스크 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군요.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작년에 그럼 이거 좀 보고되고 논의가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감지를 했을까? 봤더니 다 활동 내용란에 특이사항 없음, 특이의견 없음 다 이런 거 일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사태라면 그리고 작년에 이미 이제 H지수가 많이 빠졌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럼 이게 우리 은행에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이 고객들의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데 작년에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은행은 거의 한 곳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위원회나 뭐 사회이사들이랑 그냥 형식적인 것만 네.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게 지금 뭐 금융당국은 심판 역할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 역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요 이게 배상 기준을 발표한 자리에서 좀 사과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사과 안 하다가 뭐 깜짝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제 감독 당국에서도 이런 복잡하고 난도 높은 상품을 그것도 보통은 이제 안전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팔았다. 심지어 조직적으로 불안전 판매를 했다. 그럼 네. 이런 것들은 진작에 사실 감지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한창 팔았을 때 분명히 이게 고점이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희도 이 상품 지금 팔면 안 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팔면 돼? 이런 것들 이런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사후에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 가서 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누구한테 벌 줄지를 따지는 역할만 한다면 감독 당국이 뭐하러 있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2019년에 뭐 아까 뭐 DLF 사태도 발생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그럴 때 사태를 파악하고 뭔가 뭐 수습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네. 진짜 재발 방지 대책 하려면 금융당국 스스로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뼈저린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모든 청취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은행을 믿지 마셔라.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믿지 마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들은 아마 이분들이 3년 전에 가입을 할 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 이 직원은 나를 위해서 이 상품을 추천하는구나. 그리고 이 상품은 좋은 상품이구나라고 믿었겠죠. 금융회사가 이렇게까지 추천을 하는데 그런데 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금융사들 그 직원들이 좋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사실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이제 이 가입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가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이 안 되는 상품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가입이 될 때까지 나를 이해시켜라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상품 가입할 때
미축돼요.
이해 못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그렇지
이런 것도
않습니다.
모르는 거 티날까 봐 걱정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상품을 팔고 싶은 사람은 그 은행 직원이에요. 증권사 직원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셔야 하고요. 그때 사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금융사에 찾아가서 설명 들으실 때 주도권을 내가 꼭 반드시 가지고 계셔라 이 이야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고액으로 이제 고액을 투자하실 때는 증거를 오랜 기간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아. 결국에 이번에 배상 비율을 이제 협상을 할 때도 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금융사 직원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만 해서는 사실 이제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없고 결국에 이제 법정 다툼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때 내가 얼마나 증거를 잘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불완전 판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이제 생각하시고 네. 거기에 대비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몇 차례 이 불완전 판매 사태를 겪으면서 네. 이 투자자로서 얻는 교훈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항상 좀 대비하시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켜라.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직원을 뭐 피곤하게 해든 귀찮게 네. 하더라든 내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권리이자 맞습니다. 주권이자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경제뉴스 갖고 오신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